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도와 같은 그런 사도를 만나서 제대로 믿게 되면 예수를 더 이상 저주받을 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에 의해서 다 고침을 받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을 온전히 받아서 자기 자신 안에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내면적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만나서 내가 온전히 성령을 받게 되면 나는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내 내면이 변한 것이죠. 근데 내 내면이 변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내면이 변했으면은 나를 움직이는 육체가 어디냐면 나를 움직이는 육체는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내 지체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이에 입각해서 내 몸을 움직이게 됐을 때 나는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이제 성령의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어서 못했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믿게 돼서 내 내면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에 속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선한 일을 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 성령을 자기 자신 안에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서 일부를 이루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각자 너희가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직분을 감당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직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직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직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똑같은 그런 일을 맡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하는 얘기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을 맡기시는 그 각 담당 분야를 맡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다 같은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12장 28절 읽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시작하도록 합니다. 교회에서 며칠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28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받은 내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지체가 이제 교회라는 그것을 몸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선 교회에서 그러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령을 받은 한 구성원으로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했던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예수가 했던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웃을 구원하는 일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한테 나눠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눠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예수가 했던 그 일은 교회 일인 것이고 이 교회 일은 곧 예수가 했던 바대로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는 일이 구제요, 봉사요, 뭐 사회적으로 뭐 도움을 주는 일이라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생명을 남한테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무슨 남을 물리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열두 제자를 선택했죠. 제자 중에서도 열두 제자를 선택한 것은 예수께서 가까운 뭐 친인척한테 잘 아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통할 것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된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도 나눠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무슨 일을 할까요? 그들 제자들은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한 일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 교인들한테 하고 외부 사람들한테 생명을 전했던 것이죠. 이들이 전한 것은 어떤 이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았던 생명을 외부인한테 주는 것이고 교인들한테 주었던 일을 제자들이 한 것이고 사도들이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긴 시간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부흥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것이고 능력이 다 준비가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자 원하시는데 그것은 생명을 남한테 나눠주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몇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내가 사도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직접 만난 예수의 제자들로서 예수에서 고침을 받았죠. 이 고침받는 과정이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던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의 생명을 받은 그런 사도들로서 이제 그들도 예수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준 것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 생명을 제자들한테 주고 있는 것이고 교인들한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제대로 된 생명에 있는 그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는 사도가 설립한 교회에 된다. 사도가 세운 교회에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사도가 세우지 않고 그냥 어떤 자기 자신이 뭐 신령한 체험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설립한다 하게 되면 그들에게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은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도가 없으면 생명이 그 안에 없이 그런 은사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지금 바울이 교회에서 몇을 세웠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사도를 얘기하는 것은 그 사도가 교회의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 신앙 고백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도들의 입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제대로 구원받았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때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고백 위에 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를 세울 때 아무나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래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에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그 사도가 된 목회자가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 바로 그 시대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데 이 사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도하면은 열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사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열두 사도에 속한 사도가 아니죠. 그때는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회심을 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을 그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성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간증하는 대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있다가 고침을 받고 이제 다시 다메섹에 와서 전도를 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죠. 그리고 베드로도 신약 성경을 썼지만은 그보다 더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우리 시대에도 사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때도 열두 사도 이후에도 바나바도 여러분 사도라고 들어봤습니까? 바나바도 이제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를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들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지금 오해가 있는데 사도에게 유명하다고 여김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중에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서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사도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열두 사도 이외에는 이제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사도를 우리가 정의할 것이 아니라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사도인 것이고 그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를 불러서 사도로 만들어서 보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려면 이 사도가 세운 교회를 선택해서 거기서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도 사도의 생명을 통해서 사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이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도바울이 먼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지자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대변인 대리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선지자는 대리인 대변자를 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대변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보다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다음에 선지자를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인간 계명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는 사도 다음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 19절 20절 말씀에서 교회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운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서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인 그런 교회에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대로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터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율법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뭐 신학과 뭐 어떤 은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진 교회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와 선지자, 교회에서 세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사도와 선지자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그리고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그 사도와 선지자 이외에도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방언하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형제를 고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인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자신이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 개성에 맞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기 교회에서 모두가 다 성령을 크게나 작게나 다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서로 어떤 갈등 없이 더욱더 여러분들이 서로 호흡하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교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각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서로 갈등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그 어떤 사도나 선지자의 그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방향대로 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 결국 우리는 결국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말씀이 전파되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밖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교단이 있죠. 그렇죠? 말은 하나님의 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 안식일교 계파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이름은 좋지만은 과연 거기가 사도가 세운 교회가 교회인지 선지자가 세운 교회인지 그것이 확실치 않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는 그 본을 보려면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 여기에 오시면 됩니다. 여기 오시면. 여기 오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사도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두가 다 그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한 지체가 돼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맞고 자기 적성에 맞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 사도가 아니고 다 선지자가 아니고 다 교사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기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난 이걸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것하고 그것이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간증을 들었을 때 미국 대통령의 동생인데 그 사람은 교육학 박사라고 합니다. 교육학 박사인데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교회에서 자기 자신에게 식당 봉사하라고 박사님 보고 식당 봉사하라고 시켰다고 하는데 난 교회 와서 내가 사회에서 배운 이 교육학을 통해서 내가 이 중고등학교 교회 학교의 선생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나의 어떤 특기를 무시하고 박사학위를 무시하고 식당 봉사를 시켰다 이렇게 해서 시험이 들었다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율법 교회이지만 거기서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희미한 흔적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식당 봉사를 하는데 보내서 어떤 훈련을 시켜서 마음을 낮추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복음의 교회에서는 먼저 이런 우리는 그런 불평부만이 없지만은 아무튼 우리들은 자기가 맡은 부분이 가장 자기 자신이 잘하는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직분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어떤 우리 물리치부 한 번 받으면 그것을 평생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다가 아니면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다른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자기가 좋은 일을 찾기 위해서 기존 일을 버린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그런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들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내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자라날 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가지고 뭐 사도나 선지자나 아니면 교사나 아니면 방언하는 사람이거나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자라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더 자라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좀 완벽해서 넌 그걸로 하다가 평생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날 부분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은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더 자라나야 될 부분,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더 자라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 31절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것은 전부 생명의 말씀으로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형제를 올바로 고쳐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또 방언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한 바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을 하나님의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언을 통역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이런 의미라고 또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방언한 자로 세움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내용의 은사에 대해서는 쭉 살펴봤으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직분을 맡으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너희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더 큰 은사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뭡니까?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가장 큰 은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방언 통변이나 아니면 뭐 이 교사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을 가진 자나 이런 사람들은 부분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통으로 알게 됐을 때가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이 전부 통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은 우리도 사랑의 존재가 되었을 때 온전히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 안에 거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좀 더 자라나야 되겠죠. 그죠?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라나는 부분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 더 큰 은사가 바로 자라는 장성한 자가 되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13장에서 얘기할 때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것인데 이것을 다 융합하고 큰 자가 됐을 때의 모습이 사랑이란 존재가 됐을 때 그 사랑의 은사를 너희가 받았을 때 그때 큰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7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부분적인 것인데 이것을 다 통합시킨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온전히 그만큼 자라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분적인 은사들이 통합돼서 자라난 그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 통합한 은사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이 뭡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보이는 제일 좋은 길이 뭡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뭐 능력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또는 뭐 이 방언의 은사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야. 통합적인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이들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을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다로 어떻게 비밀리에 얘들한테 뭐 오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사랑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랑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죠. 어린 자들을 장성한 자로 만드는 그 말씀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은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고린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아 이게 통합되면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적어도 가야 될 길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길도 그 사랑의 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이 31절은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일이 그 다음하고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31절은 그 다음 13장 도입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을 받게 됐을 때는 우리가 바울 같은 사도를 만나서 그에게 나의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통과하고 그로부터 그 통과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제대로 된 몸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몸을 형성하게 되고 이제 그 시대의 몸을 형성하고 몸이 있으니까 몸이 무슨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활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 사람을 세우셨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지금 동시에 여러 마음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일들이 여러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 교사 이런 직분자를 놔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직분자가 바로 사도와 선지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왜 그러냐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고 그러므로 많은 생명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와 선지자, 교사, 뭐 각종 은사받은 자들이 그 일들을 자기 분량에 맞게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어떤 직분이 더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온전히 자라나게 되면 가장 좋은 은사를 받는 자리로 커나갈 것인데, 그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이 자라나는 것을 소망하고 따라 나서라, 이런 의도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도 지금 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자기가 맡은 직분 열심히 잘 충성되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들도 장성한 자로 커나가게 되면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 더욱더 장성한 자로 자라나서 이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